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이제 9장을 오늘 마치면서 9장을 딱 한 글자로 요약을 하라면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거기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늘. 딱 이 한 글자입니다. 늘. 신명기 9장은 자주 반복되는 특이한 용어가 있는데 항상, 늘 이런 표현들입니다. 항상, 늘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불순종하고 거역했다 그 말이에요. 이 뉘앙스가 갖는 결론은 단순하면서도 아주 심오합니다. 인생에는 답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답이 없었다는 얘기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신명기서가 사실은 기록되었습니다. 신명기서는 앞에 민수기, 출애굽기 기사를 반복해서 기록을 해놨지만 얘기를 하고 강조하고 가르쳐도 늘 항상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는가를 이렇게 확인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늘 여호와를 거역할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고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죠? 모세가 하고 있어요. 항상 늘 거역하는 백성들에겐 달리 방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늘 지도자인 모세에게 윽박질렀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주 40야를 여러 번 엎드립니다. 근데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항상 지도자 이전에 영적인 위치는 중보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 속에 담아진 그 모형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 40년 노정 속에 항상 거역하는 백성과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 섬김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 속에는 항상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모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0주 40야를 엎드리는데 어떻게 엎드렸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26절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악함을 중보하는데 그 중보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힘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을 따라오셨죠? 약속을 따라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 행위, 구원 행위를 어디에 기초하시냐 하면 그분의 약속과 신실한 성실, 사랑을 담고 모든 구원의 행위를, 역사 행위를 펼쳐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붙들어야 될 것은 항상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늘 주님의 약속하신 내용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에 민감할 수 있는데 약속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런 표현과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을 막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젠 이 백성을 구원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알고 듣고 이런 표현을 써요. 아주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흘낏 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셔서 모세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런 단서를 붙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이 부르짖은 것도 한 원인이 되겠으나 더 근본적인 동의는 하나님이 무엇을 근거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고 집요하신지, 성실하신지를 다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슨 백성이라고 그러죠?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중요한 우리 삶의 동력이 되고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신명기 8장, 9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뭘 빌미로 부르짖습니까? 언약을 빌미로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조금 더 볼까요? 9장 22절을 보세요. 너희가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또 23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이런 뜻모를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지명이 갖는 공통점이 뭘까요? 지명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우리 새벽 시간이니까 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를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우선 몇 군데만 그냥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베라, 여기는 만나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터뜨렸던 장소예요. 그리고 마사, 물 사건이 일어나죠. 물을 달라.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터뜨립니다. 또 기브롯 핫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메추라기. 그래서 그들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메추라기를 아주 코에 메추라기 냄새가 나도록 주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유명한 현장이죠. 여기에 도착했을 때 열두 탐정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서 돌아온 그들이 10대 2로 나뉘어져 보고를 하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토해낸 끝에 밤새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돌아갈 것을 원망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열고 해도 이 장소가 갖는 공통점이 뭡니까?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 장소만 모아서 여기 지금 집대성 해놓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23절을 볼까요? 23절만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제목이 항상 또는 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축약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네 군데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이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던지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항상 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고 불평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들이 정작 부족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졌었냐? 발이 부르텄냐? 먹을 걸 먹지 못했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의 불평 원망은 어디서 왔죠?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 근저에는 이들이 끝모를 욕망, 원망이 함께 녹아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확인된 바가 딱 하나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생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분발해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결론 짓는 겁니다. 신명기를 다시 쓰기까지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은 사실은 다시 쓸 테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인간에겐 답이 없는 존재인가를 신명기라는 책을 다시 써줌으로써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다. 우리 10장으로 넘어가십시다.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기 하나를 만들라. 2절 시작.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10장의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9장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인간은 늘 항상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된 존재였어요. 그래서 인생 속에는 분발해서 하나님을 자생하여 섬길 수 없는 답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뭘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약속을 붙잡고 긍휼히 여겨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으로 넘어오면서 뜬금없이 언약궤 얘기가 등장을 해요. 이 이야기는 여기 왜 나와야 될까요? 순서상 썩 그렇게 문맥적으로도 부자연스러운 위치인데 뜬금없이 언약궤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돌판은 바로 그 유명한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첫 번째 것을 얘기합니까? 두 번째 것을 얘기합니까? 두 번째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 것은 어디 갔나요? 어떻게 됐죠? 모세가 부숴버렸습니다. 그 사정을 잘 아시죠? 호렙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빼곡한 영광 가운데 돌비를 받아 내려오는데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즉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산 아래서 그 십계명에 전부 위반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분노해서 그 십계명을 던져 깨트려버리죠.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우게 합니다. 범죄한 인생들을. 레위 지파를 통해 3,000명을 처단을 하죠. 엄청난 살육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진노죠. 십계명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이 두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 돌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이번에 두 번째 돌비는 조각목으로 언약궤라는 궤짝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보관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게 오늘 10장의 이야기예요. 보세요.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뭇게 하나를 만들라. 그리고 이 돌판은 그 나뭇게 안에다가 보관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나뭇게를 다른 말로는 언약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담아져 있죠. 첫 번째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가 담아져 있어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이 담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이 아니고. 그러면 이 세 가지 물건이 갖는 의미는 특이한 공통점 하나가 있게 되죠. 무슨 공통점이 있게 됩니까? 전부 백성들의 불순종과 패역함의 상징이 담겨져 있어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고라 자손이 광야에서 많이 엎드려지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징적인 존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권위에 도전했던 죽임을 당한 고라 자손. 두 번째는 만나입니다. 만나를 40년 먹고 나서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종을 잘 했던가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만나입니다. 백성들은 처음엔 이렇게 요구했었죠. 만나만 해결되면, 빵의 문제만 해결되면. 빵을, 만나를 광야에서 40년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던 적이 없어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만나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표현되고 있는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의 비극을 가장 잘 연상시키는 돌비입니다. 두 번째 돌판. 이 언약궤 안에는 첫 번째 돌판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세 가지 물건이 상징하는 초점은 인간의 죄성을 얘기합니다. 그걸 언약궤에 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담아서 그 언약궤 지붕 위쪽을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지성소로 들어오면 그 언약궤 지붕 위 시은좌 자리에 피를 붓습니다. 피, 어린 양의 잡은 피를 부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으로 시은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인간의 죄, 인간의 패역함을 상징하는 물건으로서 어린 양의 공로가 있어야 사함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오늘 결론은 뭡니까? 늘, 항상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엎드리게 됩니다. 뭘 근거로 엎드려요? 언약을 근거로 엎드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0장의 이 언약궤 그리고 그 안에 담아진 두 번째 돌파는 그만큼 인간의 답이 없는 존재, 불능한 상태를 고발하는 내용이면서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이 무슨 힘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린 양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초도 잊지 않도록 각인시키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3.1교회 모든 성도들의 하루 여정 속에 또 분초도 잊지 않는 삶의 기초가 되고 고백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오늘도 강같이 흐르는 주의 보혈이 여러분들의 하루길 속에 덮어지는 자비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합니다.